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성명에서 중국 해군이 미사일과 어뢰 수십 발을 발사했다며 이는 공격의 강도와 정확성, 안정성을 높이고 부대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중국 잠수함과 군함, 해안경비대는 물론 해군 항공부대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명은 다만 이번 훈련이 동중국해 어느 해상에서 진행됐는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중국해는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가 속한 곳입니다. 중국은 이곳에 대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최근 수개월간 군사와 해안경비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오늘 중국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원이 이날 발표한 중국 해상을 규정하는 법 해석에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포함됐습니다. 이 해석에는 특히 중국 영해에 불법으로 들어와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또는 쫓겨났거나 벌금형을 받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은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달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역사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중국 최고법원은 그러나 남중국해나 중재재판소의 판결 내용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사법적 해석은 중국 법과 국제해양법에 관한 유엔 헌장에 부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전자기술요원이 중국 정부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귀화 미국인 쿤산 춘 씨는 어제 뉴욕 연방법원에 출두해 민감한 정보를 중국에 넘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그가 유출한 정보에 FBI의 조직체계와 FBI 요원의 신상 정보와 출장 계획, 그리고 FBI 제한구역에 전시된 감시 관련 서류들을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국회의원들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쿠데타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제미 이슬람 학자를 추방하도록 미국 관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익 성향의 터키 민족주의 운동당 소속 카밀 아이딘 의원은 VOA 방송에 미국이 페툴라흐 귤렌에 대해 일부 진지한 조치들을 취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며 그를 체포하거나 미국 내 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딘 의원을 비롯한 터키 의원 4명은 어제 법무부를 방문해 관리들과 만난 데 이어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도 방문했습니다. 터키 의회 외교위원회 타하 오즈한 위원장은 법무부에서 진행된 회의가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즈한 위원장은 만일 귤렌이 미국에 계속 머물거나 달아나는 것이 허용된다면 지역과 세계의 안정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그가 국제 테러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지난주 전당대회 이후 지지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CBS 뉴스는 양당의 전당대회가 모두 끝난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가 46%로 트럼프 후보의 39%를 7%포인트 앞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CNN 방송과 ORC의 공동조사에서도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는 52%로 트럼프 후보의 43%와 적잖은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자유당과 녹색당 등 다른 후보들을 포함한 퍼블릭 폴리시 폴링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는 46% 대 41%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에서 계절성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로 9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또 정부가 운영하는 각급 이재민 수용소에 100만여 명이 대피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도 동부 비하르주와 북동부 아삼주, 북부 히마찰 프라데시주 등에서는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통신 케이블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주 동안 이들 3개 주에서만 96명이 숨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올 들어 7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8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일꾼들이나 근로자들이 탈출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숫자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홍콩 언론이 지난달 중순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 학생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3차례 은메달을 수상한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각종 괴담과 유언 비어로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이 끼는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들어 7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등을 위해 해외에 내보낸 사람들 가운데 이 한국으로 망명한 이들이 늘어난 게 주된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모두 815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늘어난 수치로 2011년 말 김정은 체제가 북한에 들어선 뒤 탈북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2009년 2,914명까지 늘었던 탈북자 수는 2011년 2,706명, 2012년 1,502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13년 일시적으로 1,514명으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을 뿐 또다시 2014년 1,397명, 지난해 1,276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정은 정권 이후 탈북자의 수가 계속 감소한 이유는 북한 당국의 국경 감시와 탈북 관련 처벌이 강화됐고 식량난 등 경제 사정이 일부 나아진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탈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내 북한 전문가와 탈북활동 지원가들은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로 내보낸 인력들의 이탈을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일명 하나원에서 북한인권실태 관련 탈북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북한의 해외 파견 인력의 한국 망명 사례가 과거엔 한 해 한두 명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해외로 탈출하는 숫자가 증가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해외에 나와 있던 해외 그 일꾼들이나 근로자들이 탈출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숫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일단 그 탈북 규모가 더 늘어난 것이고요.
동남아 지역에서 탈북 지원 활동을 펴온 김희태 북한인권 제3의 길 사무국장도 탈북자들이 모여있는 태국 이민국 수용소나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한국 망명이 크게 늘어났음을 체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동이나 고문 같은데 북한과 중국 간의 MOU 관계를 통해서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의 계약이 있었고 그중에 2만 명이 현재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에 그렇게 합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까지 탈출해서 라오스나 태국으로 오시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김 사무국장은 이 같은 현상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가을부터지만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정업원 집단 탈출이 있었던 올 봄부터 더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해외 파견 인력의 망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로 본국으로의 외화 송금 압박이 더 커진 때문이라는 관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대북 제재 효과가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외화벌이 일꾼으로 해외 파견된 근로자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올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해외 파견 인력들은 대북 제재 이후 본국 상납금 부담이 커진 게 탈북을 감행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중국 닝보에 있는 류경 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왔고 이어 6월 초엔 중국 산시성 웨이난시 소재 북한 식당인 평양선봉관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3명이 입국했습니다. 김희태 사무국장은 그러나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망명 증가세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며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청소년 한 명이 지난달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했다고 앞서 홍콩 언론이 전했는데요. 이 후속 보도에서 이 학생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세 차례 은메달을 수상한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1일 지난달 초 홍콩에서 열린 57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했다가 한국 영사관에 진입한 탈북 학생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세 차례 은메달을 수상한 리정열 군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언론이 탈북 추정 학생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신문은 수학 올림피아드가 끝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16일 오후 1시에 대회 진행을 도운 약 100명의 대학생들이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을 통해서 이 군의 사진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대학생들은 이 군의 행방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답신을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군은 올해 대회를 비롯해 201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회와 지난해 태국 치앙마이에 열린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대회가 열린 홍콩과학기술대학 폐쇄회로 TV를 확인한 결과 한 학생이 대학 캠퍼스를 혼자 떠난 것이 확인됐다며 이후 이 학생이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학생의 탈북 소식은 지난달 27일 홍콩 언론들이 북한 청소년 한 명이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영사관 내 탈북자 체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 한국 국민들에 대한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동만 한국 외교부 제외 동포 영사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간담회에서 나온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만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 외교부가 최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외 선교단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간담회는 어떤 취지로 준비가 된 걸까요?
네,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그 ISL 그리고 그 연계 추종 세력에 의해서 일반 대중, 즉 소프트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그 무차별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활동 중인 그런 선교사 그리고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서 네. 개최되었고요. 또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학예 방학을 맞아서 대학생 등 단기 선교로 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 안전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특히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간담회에서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지난 4월 초에 그 북한 식당, 특히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그 종업원 13명이 집단적으로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후에도 6월 초에 3명의 또 북한 식당 종업원이 추가로 탈북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북한 매체나 기관들이 공식이나 또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납치나 또는 테러 등 위협을 이제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제 북한과 가까운 그런 중국 접경 지역에 대해서
네.
그 불안이 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객들이 좀 더 안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지난번 5월 달에도 국내 여행사들에게 이런 지역에 대해서 여행을 좀 자제해 주도록 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이라든가 이제 북중 접경 지역에서 그렇다면 한국 국적의 선교 활동 관계자들이 실제로 피습되거나 납치된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건 작년 금년 3월이죠. 금년 3월 네. 말에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 두 명이 그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연락이 이제 두절돼 갖고
네.
현재까지 소재가 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지난 5월 초에는 또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인 장백현이라는 곳에서 조선족 목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예. 앞서 대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방학을 맞아서 한국의 여러 종교 관련 단체들이 단기 선교를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은데요. 이런 네.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장기 선교로 가시는 분은 무려 3만 7천 명.
네.
장기 선교로 가는 사람들은 좀 인원을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예.
각 교회마다 이게 단기 선교를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나 또는 뭐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서 그 해외 선교 활동이 이제 옛날보다는 더 위험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네.
또 이제 외교부는 선교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 이슬람 국가 이런 데에서 선교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데에서는 선교 활동을 좀 자제하고
예.
또 선교를 가시더라도 선교 지역에서 현지 법령과 관습을 좀 존중하고
네.
또 대규모 선교 행사나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현지 주민 또는 극단주의 무력 단체를 자극하는 그런 활동을
네.
자제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네.
해외 안전 여행 정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행 정보에 또 주의를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특별히 단기 선교 인력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관습 같은 것을 충분히 알고
네.
또 그에 대한 충분한 또 교육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시는 그 선교사분들의 경우는 그곳의 상황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그 어느 정도는 잘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단기로 가시는 분들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없는 게 가장 뭐 좋은 경우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위기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해외 안전 여행을 위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뭐 1년에 지금 1,900만 명 또는 2,000만 명이 해외 나가기 때문에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외교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안전 여행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여행 가시는 목적지에 여행 경보 단계라든지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외교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는 그런 테러나 지진 등 각종 재난 및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네.
예방 수칙을 좀 잘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뭐 테러에 대한 예방 수칙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예.
또 야간에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것 이것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좀 자제하고 특별히 자기가 항상 어떤 지역에 가든 좀 유의를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세 번째로는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는 영사 콜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또 6개국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영사 콜센터나 또는 방문한 그런 현지 공간, 우리 공간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의 그 긴급 연락처를
네.
사전에 이제 숙지를 하시고 만약 유사시에는 신속히 연락을 해서
예.
조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행하기 전에는 이제 지난번 니스 테러 사태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요.
네.
사전에 이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이제 여행 일정이나 이동 경로를 또 알려주시는 것도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좀 경각심을 갖고
네.
안전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우리 여행객 모두가 스스로 안전인식을 가지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한국 정부가 개최한 안전 간담회와 관련해서 이 한국 외교부 한동만 재외동포 영사대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 국무부는 몰타와 싱가포르가 최근 북한 국적자들의 비자 발급을 규제한 조치를 긍정적인 대북 제재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We welcome a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lly imple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완전히 이행하고 이 북한의 유엔 결의와 국제 의무 위반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사회 행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중해 국가 몰타는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을 중단하고 신규 비자 허가도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도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두 나라의 조치를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 공조로 규정했습니다. 싱가포르와 몰타의 조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자국민 인권을 유린하는 한 북한과 관련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사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됐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고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도록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한국 그 어느 지역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진다면서 사드 배치와 같은 기초적인 방어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 실사와 모의 실험을 통해 최적의 사드 배치 기지로 경북 성주를 선정했고 안전도 수차례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로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만큼 바뀔 수 없다면서 사드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성주 지역의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인 만큼 사드 배치 논란을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명예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이 성주 시민까지 만나면서까지 사실 국민들한테 읍소하면서까지 이걸 하는 거는 바로 이 타협과 협상을 요구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이해시켜가면서 이것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국자들에게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안전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정치권도 북한이 원하는 남남 갈등을 막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방포럼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은 레이더를 포함한 사드의 위험에 한국 국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자신이 세계 나라에서 5년간 네 곳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해본 경험이 있어 사드 체계에 익숙하다고 말하고 사드 레이더에 가장 가까이 있을 주한미군 장병들이 절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사드의 한반도 전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드 체계는 지역 방어를 제공하고 고고도에서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건 사드는 중첩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부라는 점이라며 지속적인 패트리엇, 팩3 미사일 증강은 중첩 미사일 방어 체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해상 요격 능력도 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크게 반발하는 데 대해선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자료가 아닌 정확한 사실을 통해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 미북 간 대화 창구인 뉴욕 채널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실제로 미국과의 소통을 완전히 끊었다고 뉴욕 주재 북한 고위 외교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뉴욕 채널 차단 성명이 나온 이후 미북 간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던 것을 다 막았고 더 이상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뉴욕 채널 북한 측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 고위 관리는 1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국 과장과 연락을 주고받아 왔으나 이제 통로가 완전히 차단돼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욕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곤란하다면서 그저 일절 연락 안 하고 있는 걸로 알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너절한 인권 제재 등에 대해선 추호도 용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뉴욕 채널 차단이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에 대한 반발임을 내비쳤습니다. 또 유엔 대표부에 미국 담당 외교관들이 엄연히 주재하는 상황에서 뉴욕 채널이 차단됐다는 논리는 모순 아니냐는 BOA의 지적에 일체 서신거래를 하지 않으면 차단된 것이라며 유엔 대표부에 주재하면서 다른 사업도 많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리는 오바마 행정부와 아예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미국이 사죄하고 제재를 철회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뉴욕 채널 차단 선언 이후 이 창구를 통한 미북 간 소통이 실제로 중단됐는지 여부와 관련해 미국은 외교 대화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We do not share the details of our diplomatic exchanges. We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the DPRK with the aim of returning to credible and authentic negotiations.
리치 앨런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외국계 법률 회사가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회사 대표는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유일한 외국계 법률회사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 헤이칼브 앤 어소시에츠가 1일을 끝으로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의 마이크 헤이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업적 지정학적 요인에 근거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과 합작 형태로 12년간 법인을 운영해온 헤이 대표는 한반도 관련 지역 간 지속적인 관계 악화를 검토하는 등 길고 철저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 훨씬 이후까지 의미 있는 변화나 관계 변화의 조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이 대표는 자신의 외국인 투자자 고객 다수가 대북 제재로 인해 악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재가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도 북한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믿을만하고 일관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는 1일부터 업무를 보지 않지만 공식 업무 중단일은 창립 12주년을 맞는 14일이며 평양 사무실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시민권자인 헤이 대표는 1990년대 한국의 법률회사에서 일하면서 한반도 전문 경험을 쌓다가 2004년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를 평양에 세웠습니다. 이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마이크 헤이 대표와 함께 북한의 유력한 변호사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며 10여 명의 북한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주 고객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회사들로 북미, 유럽, 호주, 아시아 등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에 상주하는 회사들도 있고 단발성 무역 거래를 하는 회사도 있다고 웹사이트는 설명했습니다.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는 법률 업무 외에도 회계 업무와 투자 상담도 해왔으며 분야도 지하자원, 대체에너지, 교통, 항공, 호텔, 소매업 등 다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 유출을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투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죠. 우리민족끼리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지금까지 2만여 개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하루 평균 10건의 게시물을 꾸준히 올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게시물에 대한 외부의 반응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7월 30일 게시한 2만 번째 트윗, 즉 게시물의 제목은 유인납치 만행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광대노름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게시물을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가 자신의 페이지에 다시 게재하는 행위, 즉 리트윗은 단 한 건도 없었고 호감도를 나타내는 좋아요 역시 0건이었습니다. VOA가 지난 7월 한 달 우리 민족끼리의 트위터 게시물 36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북한 체제에 대한 대외 선전을 위한 당초 개설 목적과 달리 북한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에 대한 외부 세계의 관심도는 낮았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우리 민족끼리가 게시한 글 중 리트윗이 된 게시물은 28건으로 전체 약 8%에 불과했습니다. 리트윗이 된 게시물이라고 해도 가장 많은 횟수가 4회에 불과했고 대부분 한 번 재인용되는 데 그쳤습니다. 가장 많은 리트윗 횟수를 기록한 글은 탈람만이 유일한 출로라는 게시물로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는 트위터 이용자가 자신의 게시판에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트위터에 등장한 건 지난 2010년 7월, 6년 전입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하루 평균 10건의 게시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족끼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내용은 체제 선전과 함께 미국과 한국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트위터는 단문 형태의 글을 올릴 수 있는 SNS, 즉 사회 연결망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트위터에선 리트윗 횟수와 팔로워라고 불리는 구독자 숫자를 통해 각 계정의 인기도와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1일 현재 18,628명의 팔로워를 보유해 북한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트위터 계정인 조선의 오늘의 226명이나 메아리의 34명보단 월등히 많았습니다. 또 우리 민족끼리는 총 4개의 계정을 구독, 즉 팔로우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흥미롭게도 이 중에는 북한을 패러디한 가짜 트위터 계정인 DPRK 뉴스 서비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팔로워 숫자만 10만 4천여 명에 달하는 DPRK 뉴스 서비스는 게시글 한 개에 달린 리트윗 횟수도 통상 100개, 많을 땐 1000개를 넘기는 등 진짜인 우리 민족끼리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이 오늘 2016년 일본 방위 백서를 보고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네.
또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또 상당수 독재 국가들이 이 감시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어떤 나라들인지 소개하겠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예.
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슬람 신자 미군 병사의 부모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2016 일본 방위 백서가 공개됐군요.
네.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이 오늘 도쿄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일본의 방위라는 제목의 올해 방위 백서를 보고했습니다. 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실었고요.
예.
북한이 핵탄두를 1톤 이하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할 경우 그것을 실어서 미국 본토로 보낼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적었습니다.
네.
또 이 집단자위권 용인 방침을 담은 지난 3월 안보법 발효 이후에 활동 범위가 크게 넓어진 일본 자위대의 전력 현황 또 향후 증강 계획 등을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독도 영유권 주장부터 좀 보도록 하죠.
네. 일본이 방위해야 할 영토와 영해, 영공 등을 규정하는 항목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명기했습니다.
예.
이 북방 영토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이 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이고요. 이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독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칭이죠.
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쿠릴 4개 섬하고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못 박은 건데요. 백서에는 이 부분뿐 아니라 일본 지도가 등장하는 항목마다 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 방위 백서에서 이렇게 독도가 일본 땅이다. 뭐 일본에선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만.
네.
이렇게 규정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지만 정부 공식 문서인 방위 백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은 게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때부터입니다.
예.
올해로 12년째 그러니까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 북방 영토 이 쿠릴 4개 섬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도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한국과 중국 정부의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 외교부가요. 오늘 마루야마 코헤이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 대리를 초치해서 올해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외교부 측은 명백히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이 방위백서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국 국방부도요, 일본 대사관 소속 무관을 불러서 항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일본 방위백서가 쿠릴 4개 섬 영유권 주장을 펼치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데 대해서 무책임한 평가라고 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분석 평가한 부분이 또 눈에 띄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방위백서가 이 북한의 핵무장 현황을 종합평가하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신뢰성이 진전됐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북한이 핵탄두를 1톤 이하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할 경우 그것을 미국 본토까지 실어 보낼 수 있는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건데요.
예.
이 백서는 이 대포동 2파생형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그 사정거리는 이 탄두 중량을 한 1톤 이하로 가정하게 되면
예.
한 만 킬로미터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북한으로부터 만 킬로미터 범위 내에는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또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와 콜로라도주 일부 지역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일본 국방부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백서예요.
네.
북한이 이런 핵전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대한 도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이런 탄도미사일의 장사정화를 더 진전시키고 동시에 핵탄두 소형화 등을 실현하면 미국에 대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일방적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억지력에 대해서 과신, 오인을 하면 군사적 도발 행위 증가, 중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일본군의 일본 자위대의 전력은 어느 정도인지 방위백서가 어떻게 그 분석을 했습니까?
네. 일본의 국가 방위 예산이요. 2016 회계연도에 5조 541억 엔 미화로 한 500억 달러로 책정됐고요.
네.
자위대원 수는 올해 3월 기준으로 22만 7,339명입니다.
예.
이 같은 일본의 연간 국방 예산은 미화 350억 달러 수준인 한국보다 41%나 많은 건데요. 지금도 자위대의 예산과 장비 수준은 이웃나라 한국을 크게 뛰어넘는 걸로 평가됩니다. 일본 정부가 2018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서 자위대가 앞으로 1, 2년 새 최첨단 장비를 추가로 무장하게 됩니다.
네.
이 최신의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두 척을 포함해서 호위함 5척, 잠수함 5척이 자위대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네.
조기 경계기 4대, 또 고정액 초계기 23대, 또 초계 헬기가 23대와 함정 탑재형 다용도 헬기 9대가 각각 새롭게 배치됩니다.
예.
자, 이에 더해서 미국산 스텔스기 28대, 신형 공중급유 수송기 합계 3대를 신규 도입하게 됩니다.
네,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군요.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어제 건군절에 맞춰서 동중국 해상에서 군함 100여 척과 전투기 수십 대를 투입해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요,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복잡한 정세에 대비해서 실전 대응과 전략 구사 능력을 기르고 신형 무기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중국 관영 언론이 실전 대응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사실상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해상 훈련의 중심이 되는 전함의 이 함포 사격과 전투기의 화력 시범에는 그 훈련용 포환과 그 탄환이 사용되는데요.
예.
중국군은 이번 훈련에 그 사용한 탄약을 전량 실탄으로 소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훈련에 참가한 병력과 장비 규모, 훈련 실시 영역의 범위도 일상적인 해상 훈련 때보다 훨씬 컸습니다.
예.
동중국해 일대 16,000km에 달하는 해역에서 실시했는데요. 이번 훈련에 남해, 동해, 북해 함대 등 해군 석대 함대를 동시에 투입하면서
예.
잠수정 부대하고 레이더 부대, 연안 방어 부대 등 정예 병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해상작전을 지휘하는 함정 100여 척, 수십 대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미사일과 함포, 어뢰 실사격을 주고받는 그 실전 훈련을 진행한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 실전 대응 훈련을 진행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번 훈련 실시 지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이 다오위다오, 일본 명으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 지역이어서 일본을 겨냥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오위다오 인근 훈련은 과거에도 일상적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실사격 훈련으로 강도를 높인 이번 경우는 이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경계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예.
이 미국의 군사 매체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시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독재 권력을 휘두르거나 인권 남용을 자행하는 상당수 국가들이 국민 개개인의 전화 통화를 도청하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보는가 하면
예.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사찰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AP통신은 남미의 페루,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또 내전 중인 아프리카 남수단과 함께 중미 카리브해의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을 꼽았는데요.
예.
이들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작 회사인 베린트 시스템스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구입해서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범죄자라든가 테러 조직을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감시하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
네.
이런 정부가 국민들을 감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주로 반체제 인사들의 뒤를 쫓거나 권력층에 예. 반대하는 정치적 경쟁자들의 일상생활을 캐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들은요, 서방 국가의 사법기관이나 정보기구들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것들인데요.
예.
이번에 AP통신이 전한 내용은 독재국가 정부의 손에 들어가서 악용되는 사례들입니다.
예.
북한이나 시리아처럼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 어느 나라 정부 기관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예.
클린턴 후보가 52%, 또 트럼프 후보 43%로 클린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거의 10%포인트 이르는 겁니다.
예.
이번 조사는 양당의 전당대회가 모두 끝난 뒤인 지난 주말에 실시됐는데요. 일주일 전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45% 대 48%로 트럼프 후보가 앞섰습니다.
예. 같은 날 발표된 CBS 방송 조사에서도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군요.
맞습니다. 46% 대 39%로 클린턴 후보가 7%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예.
공화당 전당대회 직후에 실시된 이전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42% 동률을 보이면서 또 예. 팽팽한 대결을 벌이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민주당이 클린턴 후보가 전당대회 효과를 더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두 후보가 이제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어제는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까?
예, 먼저 트럼프 후보가 어제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를 찾았는데요. 선거 과정에 문제가 많다면서 11월 예. 대통령 선거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클린턴 후보는 어제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주로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업 출신인 트럼프 후보에게 외국이 아니라 미국 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뭐 출마 직후부터 거침없는 발언 혹은 막말 파문으로 자주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라크 파병 중에 숨진 무슬림 미군 병사의 부모와 설전을 벌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파키스탄계 미국인 키즈르 칸 씨가요.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연설이 발단이 됐는데요.
예.
이 칸 씨는 당시 연설 도중에 미국 헌법 4본을 꺼내 보이면서 트럼프 후보한테 이걸 읽어본 일이 있느냐고 물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법의 보호와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그 미국 헌법이 들어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가 이를 아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죠. 예, 칸 씨는 또 트럼프 후보가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을 계속 비하하고 있다면서 벽을 쌓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만 이 칸 씨의 연설은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던데요.
네.
트럼프 후보가 오히려 이런 그 뭐랄까요, 칸 씨 연설에 대한 관심을 더 부추긴 것 그런 측면이 있죠.
네, 트럼프 후보가 한 말 때문인데요.
예.
칸 씨가 한 연설할 때 안에 가잘라 칸 씨도 함께 나왔는데 말은 하지 않고 가만히 옆에 서 있었는데요.
네.
칸 씨의 아내가 무슬림이라서,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 여성이라서 말을 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고 트럼프 후보가 말을 한 겁니다.
예.
트럼프 후보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 칸 씨 부부는 물론이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민주당 정치인들, 심지어 트럼프 후보와 같은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로부터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칸 씨 부부가 이라크 전쟁에서 숨진 미군 병사의 부모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영웅을 비하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칸 씨가 어제 VOA 방송에 우르두어 서비스와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공화당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트럼프 후보에게 이 어조를 좀 누그러뜨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무슬림이나 다른 소수계에 대한 비하 발언을 자제하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무슬림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려면 미국 시민으로서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서로 다를 게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칸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전당대회가 끝난 뒤 클린턴 후보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동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이 끼는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북도 모두 내일은 구름 많은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역시 올라서 더운 지역이 많습니다. 평양 안주 32도, 남포 30도, 신유주 구성 33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희천은 무려 34도까지 올라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덥습니다. 함경남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립니다. 함흥 31도, 심포 28도, 장진 26도, 해산 30도, 평강 30도입니다. 청진 28도, 웅기 29도, 성진 2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고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8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성명에서 중국 해군이 미사일과 어뢰 수십 발을 발사했다며 이는 공격의 강도와 정확성, 안정성을 높이고 부대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중국 군함과 잠수함, 해안경비대는 물론 해군 항공부대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명은 다만 이번 훈련이 동중국해 어느 해상에서 진행됐는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중국해는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우이다오가 속한 곳입니다. 중국은 이곳에 대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최근 수개월간 군사와 해안 경비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오늘 중국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원이 이날 발표한 중국 해상을 규정하는 법 해석에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포함됐습니다. 이 해석에는 특히 중국 영해에 불법으로 들어와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또는 쫓겨났거나 벌금형을 받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은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달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역사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중국 최고법원은 그러나 남중국해나 중재재판소의 판결 내용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사법적 해석은 중국 법과 국제해양법에 관한 유엔 헌장에 부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전자기술 요원이 중국 정부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귀화 미국인 쿤산 춘 씨는 어제 뉴욕 연방법원에 출두해 민감한 정보를 중국에 넘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그가 유출한 정보에 FBI의 조직 체계와 FBI 요원의 신상 정보와 출장 계획, 그리고 FBI 제한 구역에 전시된 감시 관련 서류들을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춘 씨는 지난 1997년부터 FBI에서 일해왔으며 이듬해에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춘 씨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그의 부모가 투자한 중국 내 인쇄기 제조업체를 통해 기밀 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비준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싱가포르 일간지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TPP 협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력 대신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등 미국의 노동자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의회가 TPP 협정을 비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역협정에 대한 정치인들의 우려가 크겠지만 보호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며 무역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TPP는 미국과 지역, 전 세계를 위해 좋은 협정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은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국회의원들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쿠데타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제미 이슬람 학자를 추방하도록 미국 관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익 성향의 터키 민족주의 운동당 소속 카밀 아이딘 의원은 BOA 방송에 미국이 페툴라흐 귤렌에 대해 일부 진지한 조치들을 취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며 그를 체포하거나 미국 내 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딘 의원을 비롯한 터키 의원 4명은 어제 법무부를 방문해 관리들과 만난 데 이어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도 방문했습니다. 터키 의회 외교위원회 타하 오즈한 위원장은 법무부에서 진행된 회의가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계절성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로 9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또 정부가 운영하는 각급 이재민 수용소에 100만여 명이 대피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도 동부 비하르주와 북동부 아삼주, 북부 히마찰 프라데시주 등에서는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통신 케이블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주 동안 이들 세 개 주에서만 96명이 숨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